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술을 마셔보셨습니까? 아니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고성을 지르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술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많이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주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패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술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나눠주십시오.
저는 군대 있을 때 술을 처음 마셔본 것 같아요. 기억에. 외롭고 힘들고 많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아마 술을 입에 댔던 기억이 나는데, 술에 대한 저의 기억을 얘기한다면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속이 말씀과 성령으로 차면 안 찾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저절로 생각이 났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습성인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험에서는 좀 그려왔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저도 비슷한데 술 마시는 게 군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마신 게 어릴 때, 제가 고의적으로 마신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이제 아버지 따라 이제 동네 마시러 나갔는데 동네 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담근 그 동동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마시고 있더라고. 그게 꼭 식혜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분이, 직구점 분이 한 분이 이제 아버지 친구가 저보고 이거 좀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그래 손으로 조금 찍어 먹어봤더니 달콤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식혜인가 보다. 그리고 한 컵을 쫙 마셨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그냥 KO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술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원래 술을 안 드셨어요. 전혀. 전혀 안 드셔가지고, 술에 대해서는 별로 안, 이렇게, 이미지가 뭐 크게 좋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 보면 고성, 아까 사회자님 멘트처럼 고성을 지르고, 뭐 노래 부르고 막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는, 시골에도 그렇더라고요. 시골 두메산골에 살았는데. 그래서 술은 별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군에 가가지고, 이제 선배들의 강요에 의해서 이제 하사관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딱 몇 명밖에 없, 정해져 있고 또 위계 체계가 아주 강해요. 그래가지고 안 마시려고 했는데, 그때는 뭐 전혀 신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권하길래 억지로 이제 좀 처음 한번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이제 포병이니까 부대에 포대장이 이제 회식한다고 자기 집에 불렀어요. 이제 나도 처음 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서 갔는데, 그때 폭탄주라고, 저는 술 먹은 처음 폭탄주를 먹었네요. 거기다가 또 나팔까지 그 대병을 주더니 그걸 다 마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조금 마시다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그러고 나서 가서 그냥 그 포대장 집에서 그냥 꼬꾸러서 잤어요. 저도 모르게.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고 나서 안 마실 거라고 각오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웬만하면 안 마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군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가라든가
그런 게 좀 없고, 아, 이게 괜히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내가 괜히 지원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술을 조금씩 마시게 됐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애주가가 되어버렸죠. 매일 술 없으면 밥맛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먹은 건 아니고, 꼭 이제 부식병들 부식시킬 때 가서 소주 한 병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 놓고 조금씩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술이 이제 거의 뭐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나를 옮아매는 거라는 걸 많이 느끼고, 나중에 제대할 때 나는 반드시 술을 끊겠다. 이제 그게 이유가 나는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그제는 교회라는 걸 몰랐는데 아, 하나님은 꼭 계신 게 분명한 거잖아요. 진화론은 맞지가 않더라고요. 진화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얼굴은 사람이고 뒷꼬리는 뭐 동물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은 말도 안 되고 창조주가 계신 계시는데 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술을 끊었는데 신기하죠. 왜 술을 끊는지 잘 끊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셔서 50도 안 돼서 돌아가셨죠. 뭐 한이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대부분 이렇게 부모님,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시면 자식은 안 먹든지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이 먹든지 그런데 저는 이제 후자로 영향을 받아서 많이 먹는데 취하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아버님 그 취한 모습이 저 인상에는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취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 추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추한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게 이제 술을 먹는 이유가 결국은 삶에서 방황하는 한 정표가 술을 먹는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을 20대 후반에 알고부터는 이제 교회는 항상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술을 먹고 이렇게 추한 모습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제 술 친구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의 뭐 매일마다 술을 먹는 그런 삶에서 이렇게 돌이켰죠. 그러니까 그 술이 어떻다는 술의 해악과 술의 술이 주는 영향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술을 안 먹는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었어요. 그 자체가 술이 나를 올가면서 내가 먹고 싶지 않더라도 술이 나를 끌면은 술술 넘어가게 하고 술이 나를 먹게 되더라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니까 몸이 망가져서 심지어는 나중에 이렇게 계력까지 제가 앓게 됐거든요. 몸이 너무 망가지니까 술을 하나님 옆에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계략이라는 걸 알았죠. 만약에 하나님 옆에 안 나왔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늘 가지죠. 또 술의 독함과 해악을 너무도 체험했기 때문에 몸으로 우리 형제님도
참 벌써 이제 오래전 얘기네요. 오래전 얘기긴 한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물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랬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접했던 게 술, 담배였어요. 그런데 그 술을 마시니까 술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저는 술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구하던 것을 정말 얻지를 못하니까 마음에 정말 이런 술을 마시는 이유가 보면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이 고독함이 있고 삶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 또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잊고자 하는 어떤 그 행복감을 추구하자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 술을 먹으니까 아 너무 좋아요. 잠깐 세상살이도 잊게 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성적인데 누구하고 얘기하면 아니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 얘기가 그렇게 잘 되고 그러니까 저는 술 마시면서 밤새도록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밤을 지새우면서 얘기한 술 마시면서 그런 기억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간 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술을 마시나 알아보니까 이게 2008년도 이 소주 소비량 단순하게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1년에 34억 5천만 병이 소비가 된대요.
34억?
예, 5천만 소주만. 1인당 약 7.5병 정도. 2008년도. 이제 지금은 더 많겠죠.
거기에다가 7.5병? 내 걸 누가 다 마셨지?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막걸리나 양주나 맥주. 그 외에 뭐 위스키 똑같은 맥주. 얘기니까 맥주 이런 것을 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왜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술을 마시면서 행복감을 추구하고 정말 고달프고 힘든 이 인생길을 조금이라도 쉬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술을 제가 젊을 때 이렇게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셨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정신적인 그런 방황까지 이렇게 겹쳐갖고 야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술 없는 인생들을 저렇게 잘 살아갈까?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어떤 부분에서 좀 미쳐 있는데 이 미친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정신들을 갖고 살아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이 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벗어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결혼해서까지도 계속 그 술에 대한 의존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 잠언에 보면 술은 정말 이렇게 붉은 것이로 돼 넘어가면은 뱃속에 넘어가서 술 취하고 그리고 술 취했다가 깨면 또 아침에 술을 찾는다라는 말씀이 잠언 23장인가 아마 읽죠. 근데 그 말씀을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나를 얘기하는 거더라고. 그리고 술을 이렇게 먹고 나면 거기에 보면 그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낯선 여자가 보일 것이며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의 어떤 절제력이 약해져 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역화가 오고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하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 간경화까지 왔었어요. 그래도 저는 술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하여튼 그 정도까지 제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참 갔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예. 제가 제대하고 술을 이제 끊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알려주고 부려먹기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데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만난 분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인데 그분이 술만 마시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임집사 내가 이렇게 참 괴로운데 성경에는 술 취해도 상관없지 않냐. 뭐 술 마시라고 되게 죽게 된 자에게 주라고 하지 않냐. 나 죽겠다. 그러면서. 그 이제, 아버지 지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 르메라, 그것이 왕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이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나니,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모든 자에 대한 판결을 왜곡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독주는 멸망으로 준비된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줄지어다. 그가 마시면 자기의 궁핍을 잊고 자기의 가련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이제 이걸 가지고 항상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그것은 마시라는 구절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서 보면 왕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가의 제사장들이고 정말 우리의 신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술 마시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는 잠언에 술 취하는 자와 탐식하는 자와 친구 사귀지 말라고 돼 있기도 하고 성경의 잠언에는 포도주에 오래 머무는 자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고 불평이 누구에게 있고 슬픔이 누구에게 있고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시면서 포도주에 오래 머무는 자 라고 하고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냐 그러면서 그 포도주는 붉고 잔 속에서 빛을 내며 부드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다고.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동욱이라는 형님인데 지금 아마 목사님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도대체 채워지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면 참 저도 이제 진리를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진리를 그래서 그걸 모르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고민을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그게 불화가 되고 다툼이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술 마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두 가지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중학교 때 정말 이렇게 친했던 동창들을 제가 주님을 알고 나서 잘 만나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은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정말 친했던 친구들을.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기본 이제 이 그 음식에다가 술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마신데 저는 물론 당연히 마시지 않았죠. 근데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긴 세월 동안 이제 안 만났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인 얘기는 저는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가 이제 물어보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냐 했더니 다 사랑의 교회, 어떤 아이들은 조그만 뭐 개척교회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까지 다 교회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좀 이제 이상하게 된 상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서 좀 경험이 좀 없으세요?
이사야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과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그러면서도 7절 8절에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에 인하여 엿그럼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그 이상을 거르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그럼치며 포도주로 따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근데 이 엿그럼치며 또 비틀거린다는 것을 킹 제임스에는 길을 잘못 들어서고 길을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 길로 분명히 명해놨는데 넓은 길로 간다는 거죠. 그 길을 벗어났다는 것은 생명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조차도 독주와 포도주를 향하여 엿걸음치며 비틀거리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 거룩한 계명과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면에서는 대언하는 자인데 그들이 그런 술 취함으로 인하여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비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준하여 한 말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술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라는 어떤 직분을 받은 이 거룩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아직도 이 술에 입을 댄다는 것 자체는 술이라는 것은 제가 영감의 글에 보니까 사탄이 인류를 어떻게 파멸시킬까를 이렇게 그 타락한 천사와 모의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제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곡식과 밀이라든지 이 포도 식물에다가 이 독성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술이라는 거예요. 그 술을 통해서 성경에 많은 의인들조차도 심지어는 이렇게 그 실수하고 타락하고 나실이라는 삼손도 어떤 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그가 늘 술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눈까지 빼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준행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오늘날에도 동일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면서 너무도 안타깝죠. 성경에 많은 경고를 했는데도 그런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심지어는 요즘은 여자들도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많이 마시죠. 네.
그런 세태까지 간 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죠.
술에 대한 해악성은 뭐 성경뿐만 아니라 저희가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과의 술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성,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고
많이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이 세태에 그분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 그 마음속에 비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술을 반드시 끊어야 되는가 아니면 변명처럼 들리지만 내가 불신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적당히 술을 마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술을 끊고 나가야 되느냐. 술은 현재 사회에서 술은 하나의 기호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신앙적인 결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술자리가 많고 술을 권하는 또 문화가 요즘 아니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고민은 안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생 시절 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교육 문화가 중고등학교 때 억제돼 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풀리면서 자연히 이제 술을 접하게 되고 술을 접하게 되는 문화가 대학 문화인데 그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선교단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술을 입에도 안 댔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 또 인문대를 나와서 남자 학생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학생들 중에 남학생들 몇 명 있는데 뭉치자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혼자 편성 못하고 밖으로 돌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벽이 생기고 이제 이 친구들 거리가 멀어지고 저는 이제 과 나와서 이제 동아리에서만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좀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 생활일까? 나 혼자 그냥 밖에 나와서 믿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왜 나는 저 안에 들어가서 또 그 안 믿는 저 친구들하고는 못 어울리는 건가? 이런 고민이 나름대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장애가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교 때 이제 그렇게 방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 때문에 또 타협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이게 과연 맞는 생활인가요? 점점 삶은 형식적으로 돼가고 솔직히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면서 타협하게 되고 조금씩 손을 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까도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생각에는 내가 내 의지로 술을 먹고 안 마시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차 있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술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술이 굉장히 달아요. 막 술술 넘어가요. 의지하게 되고 생각이 나요. 막 근데 내 안에 정말 진리의 말씀이 차게 되니까 이 술 생각 자체가 나질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권해서 약간 입에로 된다고 치면은 이게 술 너무 쓴 거예요. 자체가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는 이제 관계 형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솔직히 술을, 우리나라에서 술을 안 마시면은 솔직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드럽거나 이렇게 원만한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그 이제 인간관계 면에서 문제가 있긴 있는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경험 같은 게 보면, 정말 어찌 보면 우리의 핑계로 보면, 연약한 핑계로 봤을 때는 다니엘이 정말 유대인을 대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왕가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절호의 기회다. 여기에서 어울려서 정말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타협을 했으면 아마 하나님은 영원히 잊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어린 나이지만 마음에 왕의 진미와 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는 이미 그 결단을 가지고 그 왕의 보좌관한테 담대히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런 진미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흔쾌히 받아줘요. 왜 그랬을까? 저는 에서드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그 술 취한 왕이 그걸 잘 받아줄 수 있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호의로 볼 수 있도록 친절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로 마음을 결단을 하고 옳은 대로 결심을 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지 우리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오는데 술을 끊고 나와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고치실 것이요. 그분께서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주시리라. 그분께서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나오기만 하면 술 끊는 거 걱정하지 말, 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을 못 버리는 그것 때문에 아, 나는 버리기 싫어서 안 나갈래. 그게 아니고 정말 자신의 영혼을 깊이 생각한다면 나와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와서 마시라. 끊고 와서 마시라는 게 아니고 값없이 오면 풍성이 채워주시면, 아까 형제님 말씀처럼 풍성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술이 너무 깊었고, 제가 계단을 잘 못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몸이 심각한 상태에 술로 인해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잘 이렇게 주변 사람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걸 병원에 가기가 두려웠을 정도로. 왜냐면 가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사형선고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 몸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분을 제가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술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 그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방탕한 것입니다. 그리고 술 먹는 자는 하늘나라를 위협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건 방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까 형제님도 얘기하셨고 말씀하셨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전적으로 영접하는 길이에요. 물론 죄를 회개해야죠.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 오신 후에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모든 술 마시는 자리에 제가 살짝 중심에 있었거든요. 바로 그 다음날서부터 정말 그렇게 술을 가까이 하고 했던 친구들 앞에서 제가 술잔을 그대로 이렇게 엎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술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더 이상 그 술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을 충만히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왜 술을 마시느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 먹는 그대로 주 옆에 나와야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제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쓰라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아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취하지 않고 적당히 마실 수는 있는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거 말씀해 제가
주십시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겉면의 말씀으로 이제부터는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들로 인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즙을 조금씩 쓰라. 물만 마셨었죠. 그러니까 웬만한 위장병은 물을 자주 마셔주고 많이 마셔주면 해결이 되는데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포도즙을 조금씩 쓰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와인이죠. 와인. 그래서 와인 그러면 아 붉은 맛깔나게 생긴 포도주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번역은 하기 힘들죠. 포도주라고. 모든 사전에 다 포도주라고 돼 있고. 근데 그 부분은 사전이 포도주라고 돼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제수이시 만든 사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포도주라고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포도즙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취하다라는 수식어를 넣으면 술이고
포도주.
예, 독한 술이고 그렇지 않고 마시다라는 드링크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먹는 마시는 거예요. 음료로서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 재미있는 게 와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다 발효된 것, 발효되지 않는 것 포함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포도는 따서 놓으면 짜면 바로 발효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조금 있으면 포도 껍질에 있는 효소 때문에 자연 발효가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래 둘수록 좋은 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둘 다 포함해서 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헬라어도 역시 이 아이노스라는 게 오이노스라는 게 이제 헬라어다 보니까 헬라어도 구분이 없어요. 똑같이 써요. 뭐 그리고 이제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 그러면 영어는 주스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주스라는 단어도 역시 발효된 것, 발효되지 않은 것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가지고 장난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명확한 부분이고 이제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환자에게 술을 쓰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지막 만찬이 아니죠. 참 마지막 만찬이 아니고 처음 기적을 행하실 때 가나의 혼인 잔치 때 어떻게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나? 거기에 보면 이제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돌 항아리 여섯 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그걸 갖다가 퍼다가 갖다 줘라. 그러니까 퍼다가 연회장에게 이제 종들이 갖다 주고 성경에 보면 종들만 알더라. 그게 물이라는 사실을 종들만 알죠. 예수님과. 그래서 다 물인데 먹는 사람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아주 좋은 포도주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포도주니까 그게 이제 포도즙인지 포도주인지 뭐 그거는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걸 마셨는데 여태껏 먹어본 적이 없는 여태껏 경험하지 않은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사람마다 다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는데 어떻게 나쁜 것을 좋은 것을 이렇게 인제해서 인제 내주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맛이었다. 그런데 이 포도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포도 발효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어요. 물 붓자마자 바로 포도주라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구약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왔어요.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을 허먹고 저먹고 우리의 모든 결점을 다 보완하실 분 그분의 피는 전혀 흠이 없으신 분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해왔어요. 유월절 행사 때는 집안에 있는 어떤 누룩도 모두 치워야 하는 그게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고 점이 없다. 그리고 그분의 피는 완벽하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완전한 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 흘림을 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모든 세포를 흥분시키고 그 사람의 정신을 온전치 못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알코올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 거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유월절 만찬 때 정말 그분이 자신의 모형은 그동안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교육시켜 왔는데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나타나서 그걸 뒤집어 엎으신다. 만찬 때 술을 마신다. 그거 참 아이러니하겠죠.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발상,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주, 한낱 우스갯거리로 취급하고자 하는 사탄의 어떤 유혹에 사람들이 넘어간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봐서는 전혀 그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한 분으로 표현하고 그분의 피는 완전한 피로 순수한 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여기 이제 설명을 쭉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나오자마자 3일밖에 안 돼가지고 불평불만하죠. 왜 만나만 주십니까? 고기도 주십시오. 막 해가지고 데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정결한 짐승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식품 딱 정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가지고 부정한 것들은 먹지도 만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도록 훈련을 받았죠. 물론 마셨을 수도 있고 만졌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불순종하다가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그걸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죠. 그들에게 그게 금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음료수를 마셨는데 뭘 마셨다고 돼 있냐면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이걸 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영어에는